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세르히우카 마을에 주거용 9층 건물과 여가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총 3기로 사망자 외에 30명이 다쳤다며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남부사령부는 러시아가 쏜 미사일의 제어는 KH-22 공대지 대함미사일이었으며 흑해 상공을 날던 TU-22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미사일이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렘멘추크의 대형 상가를 타격해 최소 18명의 사망자를 낸 무기와 같은 종류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여 달러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원에는 대공 방어 무기와 포, 군사 장비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며칠 안에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며 동맹 전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나토 영토의 모든 구석을 수호할 것이라며 한 회원국을 겨냥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70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군사장비 제공을 약속했고 일부 장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이어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위도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두 정상 사이의 소통이 시작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비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식량과 비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기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된 UN 위기그룹의 일원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G20에서 러시아를 축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위도도 대통령에게 정상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내 안보 상황과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조건부로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니콜라스 드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 대사는 최근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 복원 협상장에서 이란 측이 새로운 요구사안을 들고 나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 대사는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를 지칭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주제로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합의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회의를 엽니다. 드리비에르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구체적인 요구는 공개하지 않은 채 이란 측이 협상장에 올라온 제안들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JCPOA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는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 기대치를 밀어붙이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핵합의 복원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 EU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중대한 진전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EU 대사는 이날 안보리에 중재자로서의 관점을 언급하며 자신들은 탁자에 좋은 협상 결과물이 있다고 믿지만 1년 이상 진행된 다자 협상을 거친 끝에 보다 중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역사적 회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삼각협력 복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일 동맹 현대화와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 등 주일 미국 대사관의 앞으로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지목한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날에도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핵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가 동맹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We also welcome for the first time our partners in Indo-Pacific to participate in the NATO summit. As I indicated to Putin, this would be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며 내가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의 행동이 세계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힌 바 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미래의 도전에 집중하고 중국 등의 도전으로부터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모든 영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산과 역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tation more ships in here in Spain. We're stationing more air defense in Italy and Germany, more F-35s in the United Kingdom, and to.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에 더 많은 군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영국에 F-35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며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의 제5군단 사령부를 상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상회의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fundamental shift in our deterrence and defense. We agreed to invite Finland and Sweden to join our allianc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억지와 방위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합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대해 동맹에 참여하게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합의하고 새로운 전략 개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나토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방어 태세를 강화해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신속 대응군을 기존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한국과 나토 간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보다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은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 간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북핵 문제는 역내 평화,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과 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두 나라 협력 방향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양국이 안보 통상 외에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존슨 총리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나타내며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며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현지 브리핑에서 특히 가치 규범 연대와 관련해 이번에 초청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은 새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의 모든 연설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관계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며 반중 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예외 없이 규칙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관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미한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가진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것은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삼각협력 복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외교 범위를 확대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미한일 삼각협력을 복원하려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do think that Yun wants to try to restore as much as possibl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S.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가능한 많은 일본, 미국과의 삼각 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과거 미한일 간 대북정책 조정감독 그룹 회의를 상기시키며 이 같은 고위급 실무 그룹이 재개돼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출범한 티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한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이후 3국 장관급 회의와 합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등의 형태로 진화한 바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un's foreign policy is designed to move beyond a focus on North Korea to South Korea's broader role on global issu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북한에 대한 집중을 넘어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로 이동하도록 고안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상은 아시아 안보 등 국제 문제에 있어 한국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한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it really reveals is that NATO, as the premier collective alliance in the world, recognizes the global threats. And of course, they recognize China as...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가 전 세계 최고 집단 동맹체라는 것을 보여줬고 중국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 규칙이 전 세계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취하는 북한의 위협은 미한일 3국의 도전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는 신호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29일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한일 삼각협력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한일 협력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또 이번에 새롭게 채택한 전략 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북한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나토 진영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반하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 중국과 북한이 포함된 것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하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ery interesting that this summit did produce statements on China and North Kore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차석자는 이날 CSIS가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과 미한일 3국 관계를 주제로 연 좌담회에서 북한이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윤 대통령이 첫 국제무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일명 GPS 외교정책 전략의 일환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중요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국제적 역할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차석자는 지난 5년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합 외교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민주주의 수호와 개발 원조에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외교가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라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CSIS 좌담회에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북한 관련 사안이나 다른 사안이 북한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향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이 국제 문제의 책임을 공유하며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by South Korea participating in this, they are saying that they share a broad range of values.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 등 광범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질서에 기반한 국제적 가치 강화를 위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테리 극장은 또한 이 같은 협력은 한국이 처한 사이버, 공급망, 기후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다세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나토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보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3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참가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에 의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된 접근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보시바우 전 나토 사무총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특히 한국이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한국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important in that it demonstrates, first of all, the unity of.
한국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우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이고 이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러시아에 의해 모든 국제 시스템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에 맞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단독으로 또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이번 참가는 공동전선의 일원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나토가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거 초청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 also shows that the Atlantic community takes very seriously.
저는 대서양 공동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처럼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유일한 회담이 아니길 바라며 이것이 보다 심도 있는 협력 과정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신전략 개념에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s, it's true that the Russia and China are identified in the new strategic concept.
러시아와 중국이 신전략 개념에서 양대 과제로 지목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분명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민주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주권과 영토 보전,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유엔 헌장의 매우 근본적인 원칙들에 도전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명시됐는데 정치와 경제, 안보 차원을 모두 포괄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기후변화와의 싸움과 잠재적인 영내 분쟁 대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관해서는 러시아에 관한 것만큼 흑과 백처럼 분명히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대서양 공동체 국가들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을 관리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에 함께하고 지정학적 테두리를 넘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I don't think that's a big change. I think it may become more institutionalized.
글쎄요. 저는 그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더 제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와 다른 유럽 국가들, 한국 그리고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동일하고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교장관이나 대사 정도가 아닌 국가원수, 즉 정부 수반 차원에서 참가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메시지의 전환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한동맹은 항상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관의 결합 속에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뤄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53년부터 양자간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방 주도 새 질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당장 중국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하고 나토 체제에 동조하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보복을 당할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that's a possibility. I'm not sure that they will go beyond critical rhetoric of the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었던 비판적인 언사를 넘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제 구체적인 응징이나 보복 단계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같은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그러한 보복은 단지 역효과가 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영역이 있더라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며 보복 조치가 중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단결이 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3국 회담을 통해 긴밀한 단결을 보여주었듯이 3국이 함께하고 있으며 공동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세계 질서 재편 움직임이 신냉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this is going to be a new Cold War. It's because Russia has chosen to overturn the
신냉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취해온 규칙 기반의 체계를 뒤집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9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러시아는 이유 없는 침략으로 이웃나라를 예속시키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90년대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첫해 추구했던 협력과 파트너십의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서방과의 보다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중국에 달려 있으며 긴장을 완화할 기회가 있다는 뜻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혹은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윤석열 새 정부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key is to rememb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united not only by
미국과 한국이 단지 한국 전쟁을 통해 공유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흘린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만 단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동맹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토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될 운명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만큼 미한 동맹이 대표하는 튼튼한 기반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는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계속적인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Well, I think South Korea can count on continued support and solidarity from the NATO countries, which is not brand new.
저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토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모두 함께 밝힌 결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는데요. 우리 중 누구도 그에 대해 쉬운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있었고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유럽과 대서양 영내 공동체와 아시아 태평양 영내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된 접근을 통해 북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비핵화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압박을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토 주재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 등을 역임했던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나토 사무차장으로부터 한국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가 의미와 인도-태평양 영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일 동맹 현대화와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 등 주일 미국 대사관의 앞으로 4년간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일본에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영내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증진하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동맹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다시 규정한다며 미국 방위와 안보,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미일 동맹이 현재 여러 면에서 냉전 후 모델에 갇혀 있다며 영내 전략적 상황과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 모두 동맹 현대화를 원칙적으로 원하지만 양측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를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인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미국 정부 부처들이 일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를 맞아 일본과 정보 역량을 개선하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확대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미래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일 동맹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한국 등과 보다 긴밀히 연계해 상호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기존의 외교적 틀과 국방협력 기제를 활용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일은 동맹의 힘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적 틀,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와 미한일 삼각공조 기제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아세안 중심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이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강압적인 행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에서 제시됐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와 다자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삭제됐습니다. 당시 문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 압박 캠페인을 계속 전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두 번째 목표로 미국의 번영과 경제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꼽으며 미일 양국에서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전략과 비교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 양자정보과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도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밖에 안보와 경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에 일본의 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브라이언 넬슨 차관의 최근 방한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재무부는 금융조력자와 조달 네트워크, 가상화폐 탈취 수익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방위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차단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넬슨 차관이 이번 방안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들을 방문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넬슨 차관의 방안에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옐런 장관은 미국과 세계 소비자 물가 인하에 도움을 주는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에너지 가격 인상과 식량 불안정 등 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2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재무부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올해에만 5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4월에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이 단체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믹서 업체 블렌더에 제재를 가하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훔친 2,050만 달러 상당의 불법 가상화폐를 본세탁하는 데 블렌더가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렌더의 계좌 정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당시 넬슨 차관은 사상 최초로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후원하는 절도와 돈 세탁하는 조력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해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해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개인과 기업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미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거수 빌리 라키스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의 개정안입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해외 사이버 관련 공격과 관련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방어법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나라로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FTC는 북한 등 해당 나라들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접수 규모와 그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TC는 이런 보고서를 2년마다 갱신해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랜섬웨어 등 사이버 관련 공격을 강행한 개인과 기업, 정부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법안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강행한 개인과 기업은 물론 이런 나라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지침에 관한 제안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한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과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르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주 미국 블록체인 회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여전히 북한의 매력적인 목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주 미국의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공격해 1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분석회사 일립틱은 29일 자사 웹사이트 블로그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서비스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회사 하모니가 운영하는 호라이즌 브릿지는 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맞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일립틱에 따르면 지난 24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이더리움과 테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랩트 비트코인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을 훔쳤고 이 중 상당수를 총 85,837개의 이더리움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해커들은 3,900만 달러치에 달하는 35,000개의 이더리움을 토네이도 캐시로 보내 환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립틱은 설명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과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암호화폐의 경로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호라이즌 브릿지가 탈취당한 1억 달러 가까운 암호화폐 중에서 40% 가까이가 이미 추적이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도 30일 자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호라이즌 브릿지가 공격당한 형식이나 암호화폐를 믹서로 송금하는 속도 등이 과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보여준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도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과거 북한 해커들이 연루됐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이번 암호화폐 탈취 사건은 북한이 과거 연루됐던 다른 암호화폐 탈취 사건, 특히 지난 3월 일어난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과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해 6억 2,500만 달러 피해를 봤을 때 라자루스를 범행단체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기업도 분명히 북한 해커들이 노릴 만한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이번 탈취 사건이 앞서 엑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과 비슷한 점은 바로 블록체인 다리를 노린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비디오 게임의 경우 그 게임 안에서 게임 자체의 블록체인과 외부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연결해 암호화폐 자금의 전송을 돕는 론인 브릿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 공격당한 호라이즌 브릿지도 그 기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맥나라마 수석 분석가는 그러면서 특히 자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암호 검증 시스템 일부가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 퀀텀 익스체인지의 빈센트 버크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 실패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며 사회공학적 기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이란 보안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 기법을 말합니다. 버크 최고 전략 책임자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안전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크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번 암호화폐 탈취 사건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복적인 안정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검증 시스템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1억 달러나 되는 돈이 탈취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탈취 의혹을 꺾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치가 지난 몇 달간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1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치고 재빨리 돈 세탁을 시도했으며 이것은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 해커들에게 노력 대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그런 면에서 북한 정권에게 암호화폐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매력적인 목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체인얼리시스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어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해 돈 세탁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한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지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민생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한편 앞으로 대남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 결과라면서 한국과의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생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4월 중순경 이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중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유혈자들이 급증했고 이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혈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과 유치원생이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들에게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신형 코로나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 처음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그 원인을 과학적이고 최종적으로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이 접촉한 색다른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분계 연선, 즉 접경지역 등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지시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차원에서 발령했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의 탈북민단체들이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을 신종 코로나 유입의 원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한 측이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4월 26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날렸다고 공개한 시점을 밝힌 겁니다. 차 부대변인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반박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물자나 우편물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봉쇄 정책으로 인한 민생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거든요. 피해의 내용들도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식량 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쪽으로 원인을 돌리게 되면 북한 당국이 명분이 있죠. 주민들에게 불만을 완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카드죠.
한국에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이 활발해지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전임 정부 당시 일어난 사건들이 재조명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흐름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매체들의 이번 보도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당국의 공식 발표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봐가며 적대 세력의 의도적 공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대로 본다면 외부 전단이라든가 여기에 묻어서 지금 들어온 건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전에 8기 5차 전원에서 김정은이가 대적투쟁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런 선전전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염병은 북한 체제에 큰 도전이 될 만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다른 곳에 돌려 내부 불만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대남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국 한국 때문에 됐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평양이 대남 강경 정책을 쓸 때 주민들의 동원과 여론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하겠죠.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남북 간 갈등은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북 전단 문제는 북한 최고위층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안이어서 향후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2020년 한국의 탈북민 단체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당시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에 군이 진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위협했고 대북전단에 맞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을 사실상 남한에 전가함으로써 향후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2014년에 그랬던 것처럼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이 북측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의 북한 군인들이 풍선을 향해 고사총으로 사격할 수 있고요.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 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비난 등의 표현은 없다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등 관련 동향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올해 북한 자유 장학금을 수여할 탈북 장학생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2천 내지 8천 달러 등 총 6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부시 센터는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재단이 2017년부터 수여하는 북한 자유장학금의 올해 장학생으로 탈북민 1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2명에는 총 6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올해 장학생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육학을 전공하는 갈렙 조 씨와 그레이스 노 씨,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우고 있는 데니스 리 씨, 에머스트 대학 의대 준비생인 데비 김 씨,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 문제를 공부할 예정인 이서연 씨, 애들러 대학에서 커플 가정 치유를 전공하는 최민경 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북한의 가족 보호 때문에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장학생들 역시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 등 자세한 학위 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시 센터는 북한 자유장학금이 탈북민과 이들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통해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2017년부터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탈북난민 30명에게 60회에 걸쳐 22만 9,500달러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센터는 또 국무부 산하 난민수속센터 자료를 인용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관 탈북민은 22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센터 산하 정책연구소의 글로벌 정책 담당인 클레이머 브래드퍼드 운영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보여준 인내심과 결단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열망하고 있으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12명의 장학생이 1인당 2,000달러에서 8,000달러의 장학금을 받는다며 내년 장학생 선발은 1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낙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7월 1일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홍콩이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는 내용의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홍콩을 1997년까지 99년간 영국에 조차하는 데 합의합니다. 이 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지위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 2년 동안의 협상 결과 1984년 홍콩 반환협정에 정식 조인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전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돼 한 국가 두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863년 7월 1일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게티스버그 전투가 발발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노예제 철폐 등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부연합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북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부의 펜실베니아주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남부군이 전쟁에서 우세하긴 했지만 북부군이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남부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군 또한 병력을 파견해 게티스버그에서 남부와 북부군 사이에 대혈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전쟁 끝에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의 승리로 북부군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오늘날까지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